하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 기드온의 믿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기드온의 믿음 2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이렇게 쭉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을 차례로 열거하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라며 이름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에 시간이 부족함을 표현하면서 거기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또한 믿음의 모범이 됨을 암시합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 위에 세워지고 세상이라는 그 힘 또한 이기는 유일한 승리의 길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암송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자라가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걸음마 배우는 아이가 오늘 처음 일어서기 시작했는데 저녁 때 이렇게 거침없이 뒤뚱그리지도 않고 휙휙 걷는 아이 없죠. 우리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야 한다.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자라지? 믿음이 자라는 메커니즘 뒤에는 뭐가 작동하고 있지? 이 믿음의 성장이 어디서 오는가?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12장 시작 지점의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구절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성장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요. 믿음의 주요, 원문의 의미는 예수님, 이분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시작자, the initiator.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완성하는 완성자, the completer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런 말을 띄게 하셨고 이 믿음이 진행되도록 성장하도록 여기도 간섭하시고 끝내 완성 지점에 이르는 그 주관자, 뒤에서 역사하시는 도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게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시작하도록 하신 분 누구라고요? 예수님.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걸음마를 배우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영접한 우리에게 내 내면의 계심으로서 믿음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는 동력, 파워, the person, 인격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런 인물도 주님께서 작업하셨다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첫 발걸음을 아브라함이 내딛으실 때 그때 당시에 세상이라는 거인은 애굽이었어요. 이 애굽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믿음의 시작 지점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이 되면은 그렇게 주님을 알면서 시작하여 내디딘 믿음의 발걸음이 창세기 22장이 보면 약 40년이 경과하는데요. 여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떤 믿음 가운데 아들을 죽인다 해도 주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을 확신한 정도로 완성된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 사이에 이 주님께서 역사하셨을까? 그럼요.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여정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이 이렇게 하시죠. 아브라함의 삶에 진행된 이런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진행과 믿음의 완성 패턴이 다윗의 삶에서도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주저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꾸짖는 대신에 격려와 설득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용적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처음에는 작은 단위로 커져가고 영적 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꿈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기도원이라는 한 사람을 추적해 볼 거예요. 기도원. 옛날 처음에 제가 가졌던 성경이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그 파란 책, 신약 성경만 있는 그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성경책이었어요.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기도원과 그의 300용사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익숙하죠. 그 믿음의 사람 기도원도 이런 믿음의 그런마 과정을 거쳤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성품으로 그의 믿음의 용적을 넓히는 작업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도원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추적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와 함께 사사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를 성경 약자로 쓸 때는 삿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이 정복되고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됩니다. 시간이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결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습니다.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산으로 들어가서 동굴이나 피난처에 숨는 상황이 되었고 밭에 심은 농작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 가축대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문제가 생겼을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옳은 선택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잘못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소리 내는 것, 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메신저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이 드러날 때 예수님이시다 이해하면 옳습니다. 구약 성경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신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열리고 성이 무너지도록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기도원 앞에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결코 기도원 앞에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일반 천사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어떤 모습입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들켜서 곡식 빼앗기지 않게 해서 곡물을 어디에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거예요. 곡식은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평지에 있는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바람이 잘 불고 언덕 쪽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그곳에 설치가 되는데 반면에 포도주 틀은 바람이 없고 햇볕 피할 수 있는 낮은 곳이나 동굴에 포도주 틀을 설치해요. 그래야 포도주가 잘 성숙한단 말이죠.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생존 투쟁으로 곡물을 어디에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지금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전혀 용감하지 않는 기도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며 들키가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하는 기도원 향해서 큰 용사 NIV에 보니까 Mighty Warrior라고 되어 있어요. 강력한 전사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원 안에 잠재해 있는 근인이에요. 우리는 겉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내면을 보세요. Mighty Warrior, 강력한 전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존재를 드러내신 한 남자가 신적 존재이신 주님인 것이 아직 인식되지 않아요. 뭔가 신비한, 뭔가 조금 선지자인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남자 정도로 인식했는데 기도원은 자기 자신이 강력한 전사인 것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지금 그와 함께 하심도 확신이 없습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아주 미미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3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나이다. 원망 가득한 항변이죠.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언약 백성이 죄악 때문에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면서 항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항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하나님 탓하며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가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런나 단계에 기도원에게 이런 말씀이 믿어지고 수용되고 그래서 행동으로 나아갈까요? 기도원은 정확히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의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15절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열두 지파가 있는데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말은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할 뿐만 아니라 그게 가문이 많겠죠. 이러한 하우스홀드 가운데 우리 아버지 아들들 중에 뭐 아들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나 기도원이라는 자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선다고 했을 때 누가 따르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전쟁을 지금 지휘하라고 그러는데 나를 따른다고 사람들이?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함께하면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 8장 10절의 정보에 의하면 지금 미디안 군대의 규모가 13만 5천 명이에요. 너는 미디안 군사 한 사람만 상대하면 돼. 13만 5천 명인데 한 사람만 상대하면 돼. 그것도 못해? 이 말이에요. 자상하신 주님이세요. 기도원은 아 그렇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한 사람만 처리하면 되겠구나. 근데 갑자기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말하는 분, 주님으로부터 온 분 맞아? 우리의 모습이 문제 직면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의문합니다. 17절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우리 성경에는 주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만일 내가 당신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은, 이게 주라는 표현도 없어요. 당신 대신은 표징을 내게 보이셨어. 아직 하나님 존재인지를 긴가민가한 거예요. 왜?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주께서 기도원의 요구에 따라 기다려 주십니다. 표정을 보이셔서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말한 것이 지금 비상하고 내가 당신의 임재 가운데서 뭔가 느끼고 평범하지 않다 이걸 느끼는데 그런데 당신이 인간의 모습 이상의 존재입니까? 이 말이에요.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바로 그러한 존재인 표징을, 흔적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께서 기도원의 요구에 따라서 부응해 주시는데 이 시간이 가만 생각해 보면은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 주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18절에서 24절에 기도원이 집에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해요. 이분이 지금 신적 존재이면 내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아니라 새끼 염소 한 마리에다가 밀 1 에바, 여러분 에바가 얼마나 큰 단위인지 혹시 아세요? 에바, 밀, 밀가루 한 에바, 21리터. 그러니까 1리터짜리 뱅 22개를 그 정도면은 밀가루가 한 이 정도 되겠죠. 새끼 염소 한 마리하고 밀가루 22리터로 누룩 없는 떡을 만드는 거예요.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작업이에요. 집으로 가서. 몇 시간 소요되는 염소 고기 소쿠리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따로 준비하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상수리 나무 바 위에 다시 옵니다. 두 시간 이상 저는 걸렸다고 생각해요. 고기를 넣고 국물을 붓도록 하고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기다려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믿어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바에서 불이 확 나서 고기와 떡을 화라 불사른 거예요. 엄청나게 압도적인 광경이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 계세요. 분명히 앞에 계셨는데 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위를 타치하면서 그 바위가 삼겹살 굽는 그런 판이 된 거죠. 엄청나게 압도적인 광경을 보고 현실을 직시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셨구나. 자신에게 나타난 존재를 여호와의 사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근위 있는 인물 정도로 생각했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예물을 삼켜버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그때야 하나님의 특별한 대리군자임을 깨닫습니다. 참고로 그때 당시에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리자인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탄식했던 것이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샬롬 르카. Peace to you. Shalom to you.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그에게 이 사건으로 주님께서 두 가지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무슨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서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새겨지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무슨이 공포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나는 그 샬롬의 마음 상태까지도 주신단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는 두려움만 생겨요. 그 상태가 좋아지지가 않아요. 공포감이 지속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신 만큼 크신 능력을 가진 존재세요. 의미함 가운데. 그런데 내게 손을 내밀어서 대화할 정도의 자상함이 배어있는 이 경험은 기도원에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24절에 보십시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해 그게 제단을 쌓고 이 제단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무슨 정도로 두려움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공포감 대신에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그런 말을 시작한 기도원에게 그의 생각 세계에 이것이 뚜렷이 각인됩니다.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지만 나에게 평강을 더해 주시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 평강의 근원이 되신, 그래서 자신이 쌓은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지시하세요. 그의 아버지가 쌓아올린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쪼개어서 찍어서 없애라고요. 왜냐하면 이 바알 제단이나 아세라 신상 이런 것이 미디안의 압제에 굴복하도록 만든 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에이전트로 사용하시기 원해서 원인이 되는 이 우상 숭배의 도구들을 지금 없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경험했으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나아갔을 것 같은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당장 달려가가지고 아버지가 세운 그 바알 제단 아세라 신상을 찍어 또 불태우고 이랬을 것 같은데 27절에 보십시오.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을 믿음의 본으로 세운 거예요. 자, 이제 기드온의 믿음이 업그레이드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학교에 입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해요. 내 삶 가운데 생기는 문제와 도전과 어려움들, 이러한 상황들은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사람 연합세력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군대 규모가 13만 5천 명. 당시 인구 분포를 고려했을 때 큰 군대가 동원된 거예요. 34절.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군사들을 소집해요.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를 포함해서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 군사들을 집결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군사는 13만 5천. 그리고 북쪽 지파죠. 아셀, 스불론, 납달리이란 지파는요. 모아보니까 3만 2천이에요. 계산해 보십시오. 13만 5천 대 3만 2천. 4배 이상 차이 나죠. 기드온을 지휘관으로 인정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노인팅이 임하면 사람을 달려보기 시작합니다. 지휘관으로 인정해요. 이 정도 했으면, 그러니까 4대 1로 싸우는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징계했을 법하잖아요.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정확히 우리를 닮은 기드온은 확인을 요구해. 우리 안에 겉보기와는 다르게 소심한 우리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소심함을 꾸짖거나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온유를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36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라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리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 지금 흔들리고 소심한 가운데 자신 없어 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기드온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세요. 자상한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자연현상이에요. 저도 지금 뒷뜰에 잔디를 깎아야 되는데 아침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 축축이 젖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수동으로 된 이거 로모어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오후에 또 뭐 다른 일로. 그러니까 이슬이 한번 내리면 그 전체를 다 덮죠. 이게 자연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틀만 적시고 양틀만 적시고 주변 이슬들은 말라 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배려해서 지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기도는 이것으로 충분히 확신했을까요? 여기서 아멘 그러면 기도원이 아니죠. 39절 40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한 것 같으니까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틀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틀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저는 이 40절에 보면서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틀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도원의 그 불안한 마음을 고스란히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그런 말을 가르치는 부모의 심정으로 주님께서 기도원의 믿음을 만드신 거예요. 저는 진실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진행시켜 가시고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학교를 만드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다윗의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생애를 돌아보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18편은요. 표제에 보면은 이 시편이 어느 정황에서 지은 시냐 하는 힌트가 나오는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시 말해서 그 생애 가운데 비교적 후반부에 지어진 시이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깊은 사랑을 고백했을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무수한 능력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동일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힘만, 강력한 어떤 능력만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어합니다. 나를 향해서 자상함이 느껴질 때 그 섬세한 감정 그런 것이 내게 공감이 되어질 때 그 대상이 좋아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힘 맞아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힘을 가지고 계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가르쳐라는 히브리어는 분사형인데 다시 말해서 한 시점에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생애 초기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 생애 가운데 divine training, 하나님의 그 신적 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노트활을 당길 정도로 강력해졌다. 노트활, 그게 뭔 거예요? 노트활. 일반 나무활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못으로 만든 활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노트활에 먹인 화살은 엄청나게 강력하죠. 그런데 문제는 노트활을 들고 이 시위를 당기기에는 엄청난 탁월한 힘과 기술 그리고 강인함이 요구되는데 그의 팔에 노트화를 당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생애에서 이 주의 구원하는 방패 다시 말해서 방패는 히브리어로 오늘 히브리어 하나 외웁시다. 방패는 히브리어로 마겐이라고 그럽니다. 마겐 마개가 아닙니다. 마겐 함성했죠. 마겐. 당신의 구원하는 방패, 주의 구원하는 방패. 원 소유주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고유한 능력인 구원한 방패가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국기 잠시 한번 보죠. 이스라엘 국기를 보통 Star of David, 다윗의 별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 히브리어 공식 명칭은 마겐 다비드라고 해요. 마겐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패. 다윗의 방패. 이 국기의 원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부여된 이 이름이 다윗의 방패라는 뜻입니다. 주님 소유의 방패,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다윗에게 주어졌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다라고 이 국기는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마겐 다윗. 마지막으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오른손은 능력, 권위, 주권, 축복을 상징하는데 그 능력, 권위, 주권, 축복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전거 배울 때 오른손이 잡고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면 확 달라들어서 밸런스를 잡고 또 지나가게 하고 하는 그 아빠, 자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크신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맞춰서 내 연약함과 필요에 맞춰서 자신을 낮춘 그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원에게도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경주예요. 그런데 그 동력이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액티브하게 여기에 참석해야 돼,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주를 완성하는 동력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다윗의 주님이시고 기도원을 찾으신 여호와의 사자세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믿음의 확장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장치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교통, 체증, 예상치 못한 파손이나 고장, 관공서에 갔는데 서비스가 불친절해요. 문제거든요. 문제. 믿음의 확장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자녀들 문제, 하나님의 장치예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 오해, 배신 느끼는 것, 하나님의 장치예요. 우리의 믿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하나님의 장치예요. 과거에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물론 문화적인 그 환경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어떤 교통편이나 미디어적인 어떤 유용함이나 테크놀로지는 다릅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나이가 많이 들면은 지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를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만성 질환, 믿음 확장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수많은 믿음 연습을 통해서 기도원 안에 잠재되었던 큰 용사가 모습을 드러냈듯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이 믿음을 확장시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인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된 믿음의 근인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와 경배의 자세로 문제 해결의 1번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1번, 제1순위로 잡지 마십시오. 잠시 이 도전과 문제에서 조금 옆으로 비켜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지? 뭐 하시려고 이 환경 가운데 나를 걸어가게 하시나? 의문이 떠오를 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왜입니까? 내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계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배의 자세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겸손의 자세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섬세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끌고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시는지를 한 걸음만 비켜서서 보시면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걷고 있는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한 배를 탄 동지로서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원의 하나님, 주님을 높입니다.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자상한 손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주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